했는데 많이 남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는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누대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오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이 수양의 마지막 날이시죠? 예, 시간이 빨리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번 지난 사역자 이동이 돼서 제가 이 전라남도 벌교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서울중앙교회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 수양회는 지금 처음입니다.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강릉 수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시간 이렇게 보내면서 저들도 참 복된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들고 있냐면 제가 이제 오래 전에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지만. 참 교회 안에 이렇게 세월만 이렇게 보냈지 신앙의 중요성을 참 많이 못 느끼고 모르고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듭니다. 신앙의 중요성을 이렇게 안다면은 그 신앙을 이렇게 등한히 여기지 않을 텐데 가볍게도 여기지 않을 텐데 신앙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신앙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고 시들하게 여기고 참 그런다 하는 생각이 근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들곤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골 학교에 어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부임해 가셨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찍 학교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일찍 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그날 이제 학생들이 앉을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찍 교실에 내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멀끄러미 쳐다보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반 학생이 들어오면은 저 학생은 우리 반이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멀끄러미 창가에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보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하나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냐면 다리를 이제 절면서 이렇게 이제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 학생이 누구지? 저 학생이 누구야? 저 학생이 저런 저런 다리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될 텐데 저런 다리를 가지고 야,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선생님 마음속에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그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이제 그 교실 가까이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굴이 이제 보이고, 얼굴이 보이니까 어, 저 학생이 우리 반이었는데, 당신 이제 반이었는데, 선생님 반이었는데, 선생님 반인 줄을 이제 그 잘 몰랐던 거지요. 그래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앉고 그 학생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 학생, 저 다리 가지고는 어려운 참 삶을 살 텐데, 저 다리 고쳐줄 수 있는 다리는 안 될까? 고치면 정상적인 다리는 안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 마음속에 자꾸 학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일단 저 학생 한번 가정 방문을 한번 해서 가정 방문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 집을 이렇게 이제 오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학생 집에 방문을 한번 하게 됐어요. 방문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둘이 이제 사는데, 이제 초라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형편 속에서 할머니 이제 이렇게 쓰라에서 아이가 이제 자라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 환경도 이제 어렵고, 야, 이 아이 할머니 이 아이 다리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왜 다리를 고쳐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 손자의 그 다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형편이 이제 따라주지를 이제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야, 이 학생 다리를 막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선생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잠재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교직원들에게, 아니면 전교생들에게 도움을 입어서 이 다리에 고쳐주면 안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어쨌든 이 다리를 이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데리고 그 선생님 마음속에 이제 다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니까 학생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간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지고 병원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원장님,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학생인데 나는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내가 이제 내 눈에 잘 안 띄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 날 다리 서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겠다는 마음이 들어져서 제 마음속에 이런 학생은 좀 한번 다리를 고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이제 다리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원장님 한번 이 다리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 원장님도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지요.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어디가 있나. 이런 선생님이 어디가 있나. 그래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제 원장님도 마음을 들여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니까 그리고 진단 결과를 이제 내려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고치면 정상적인 다리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진짜 이제 그 상태를 살펴보고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다리를 고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 학생을 입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래 이제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교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도 다 기뻐하시고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다 어디가 있었나 이런 선생님이 다 있었나 이제 그러시면서 모든 이제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도 계몽을 펴가지고 이런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좀 돕자 그래가지고 모든 전교생이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분들이 마음을 이제 모았어요. 입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치료를 해서 이제 멀쩡한 다리가 이제 된 거지요. 그리고 멀쩡한 다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멀쩡한 다리 들고 이제 학교에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다리 고쳐줬다 해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이제 뭐 온전치 못한 다리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올 때에는 참 불편하고 뛸 수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참 자유롭지를 못했는데. 멀쩡한 다리 이제 고침을 받고 멀쩡한 다리로 이제 학교에 오니까 막 뛰고 싶으면 뛰고 걷고 싶으면 걷고 돌부리를 차고 싶으면 차고 막 자유스럽게 이 이제 학생이 기쁨으로 이제 학교에 이제 오면서 세월을 이제 보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마치고 이제 상급 학교로 또 이제 진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헤어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선생님도 세월이 가니까 세월을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 세월이 가니까 이 선생님도 이제 정년 퇴임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 학생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다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가르쳤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학생들을 이제 만나보고 싶고 이런 학생은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사회에 어떤 유익을 주면서 어떤 보람된 일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마음에서 이제 품고 제자들을 이제 만나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제일 이제 마음에서 이제 남아 있는 학생도 다리를 고쳐주는 학생인데. 그 온전한 다리로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보람된 일을 하고 살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 마음속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 그 학생을 이제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도대체 지금은 어떤 유익을 주면서 살까 어떤 보람된 일을 하고 살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학생을 찾아 이제 기억을 이제 더듬어 가지고 옛날에 살던 집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혹시 이사를 간 건 아닌가, 만나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막 그런 마음도 들면서 이제 걸음을 뛰어서 예전에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그 학생 집을 찾아가 봤는데 그 학생 집인데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학생의 집이 맞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손자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손자는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삽니까? 할머니가 이제 입을 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 이제 내심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 학생이 어떻게 잘못된 건 아닌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닌가? 할머니 그 손자 지금은 무슨 일하고 살아요? 할머니 집에는 자주 오십니까? 자주 옵니까? 이야기를 묻고 물어도 할머니가 입을 다물고 입을 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에게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할머니 손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묻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이제 입을 여셨어요. 우리 손자는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교도소에 가 있습니까? 예, 아무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교도소를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나오시면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면회 신청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그 학생도 이제 어렸을 때 학생이지 성인이 돼 있고 선생님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냥 그 세월이 흘러서 외모도 많이 이제 달라지시고 해서 그래 이제 면회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이제 받고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제 신청을 이제 받았으니까 면회 장소에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얼굴을 대면하는데 옛날에 이제 학생의 얼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생이 맞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는 그 전원 다리 가지고 살지 않았느냐? 예, 전원 다리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가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다리를 고침받지 않았었느냐? 도움을 입어 네가 치료를 받아 다리가 온전됐지 않느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장학한 게 학생인데 그 학생에게 내가 네 다리의 고침을 받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 선생님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이야기했냐면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했대요. 그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했다. 나는 네 다리가 그 전원 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면은 이 세상 참 어려운데 나는 네 다리 그 다리만 고쳐지면 온전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나는 다리만 고쳐졌지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도해 준 적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내가 늘 그 육신이 이렇게 다리가 저는 것 보고 저는 다리를 내가 고쳐주는 일을 했지 저는 다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주지를 못했다. 만약에 네가 지금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아서 네가 지금 저는 다리를 가지고 예전처럼 저는 다리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네가 교도소에 와 있겠냐. 네가 멀쩡한 다리 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네가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그것도 작은 죄도 아니고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교도소에 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잘못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다리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마음이 만나지를 이제 못한 거지요. 선생님의 마음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학생이 그런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갈 일은 없는데 그 선생님의 마음하고 마음이 이제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 이제 온전한 다리 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큰 죄를 제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이제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건데 이 이제 학생은 다리는 고침 받아가지고 감사한데 선생님의 마음을 못 만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삶으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결국에는 큰 죄를 지어서 그 악에 빠져가지고 그 교도소의 철장 신세를 지는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져서 우리가 그 마음이 만나져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마음과 만남이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성경도 이제 읽고 읽었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냐면은, 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늘제 주머니에 이제 요절 암송 카드를 이제 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면서 하나씩 외웠던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외우고 다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구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외우고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요절 암송 카드를 넣고 다니면서 외웠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한 말씀 탁 마음에 들어오는데, 야,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미 끝이 났구나. 그 사실이 이제 마음속에 그대로 마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죄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은 참그 은혜를 잊게 됐거든요. 근간에 참 제가 이제 제 자신도 보면 그렇고 또 주변에 있는 또 이제 이렇게 분들을 봐도 그렇고, 야, 이참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는 세계가 이 신앙의 세계인데,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져서 그 마음으로 삶을 산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복된 마음을 만나야 복된 삶을 살거든요. 복된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안 만들어지면은, 복된 마음이 안 흘러들어오면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된 마음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복된 삶을 그리지, 절대로 복된 마음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 삶은 복된 삶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마음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복된 마음이 들어와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인데, 사람들은 복된 삶을 원하지, 복된 마음을 사람들은 참 원치 않고, 그냥 복된 삶을 이렇게 만들기에 여념이 없이, 이런 조건을 갖추면 내 삶이 복되겠지, 이런 형편을 갖추면 내 삶이 복되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룻기 이야기는 모압에서 삶을 살다가 나오미를 만나가지고 그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룻은 누가 봐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미 못 박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 속에 복된 삶은 전혀 살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미 저주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룻이 이제 복된 삶을 그려내는 이야기를 이 룻기 성경에서 너무 잘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은 복된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보이면서, 복된 마음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불행한 삶을 그리지 복된 삶을 못 그리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대조적인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똑같은 여잔데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그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은 그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은 사울의 딸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의 딸. 그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로 이제 삶을 살다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갈이란 미갈은 그런 세상에 그런 여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공주로 삶을 살다가 왕비가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 미갈이라는 여자는 아버지가 왕이고 공주로서의 삶을 살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다윗을 만나서 왕비가 이제 됐단 말입니다. 그럼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삶을 산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삶 속에. 진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말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수족을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인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삶인데, 그 미갈의 삶을 보면은 미갈의 삶은 그 형편은 이렇게 행복한 조건으로 갖춰서 삶을 살지만 미갈의 삶은 복으로 끝났나 불행으로 끝났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 속에서 미갈이라는 여자는 불행한 삶으로 삶을 끝냈지 행복한 삶을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미갈의 마음 속에는 복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된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복된 삶을 못 그려내는 거죠. 진짜 이 누시라는 여자는 불행을 그려낼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여자인데, 누선 복을 입고 미갈이라는 여자는 조건적으로 보면 형편적으로 보면 복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복은커녕 저주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어리석다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이제 그 에서 성경 속에 와스디라고 하는 와스디가 나오는데 그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그 큰 나라의 왕인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어주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마시는 잔을 보면은 잔도 그 한 가지 잔으로 그 뭡니까 그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그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속에도 와스디는 진짜 그 큰 제국의 왕비로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모든 조건이 갖춰져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불행한 삶으로 삶을 끝내는 걸 보면은 패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면은 야 진짜 이 와스디의 마음에도 자기 마음밖에 없고 결국에는 불행한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 속에 들어가도 아름다운 삶을 못 그려낸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 사단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속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속여가지고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의 세계만 눈을 띄우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이 이제 불행한 줄 이제 알고 사냐면은 형편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면은 실제 불행은 마음에서 불행이 오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만나지 여러분 형편이 안 좋다고 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벌교에서 이렇게 이제 삶을 이제 살다가 사역을 하다가 이동이 돼서 이제 서울 중앙으로 이동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떠가지고 저도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있다가 이동이 떴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대전도 집회로 이제 마음이 바빠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짐 쌀 시간도 없고 또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또 우리 이제 광주에서 대전도 집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쓰고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짐도 이제 뭐 대충 싸고, 시간이 잘 안 돼가지고, 저들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모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모치님은, 그 이렇게 이제, 이 기동을 못 하시고, 자리에서 이제 방 안에서 누워가지고, 그래 겨우 이제,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지를 못하시고 기어다니시면서 방에서 생활하시는 모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이 모친님 이제 이 모처님 이제 계시는데 이 모처님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 신방을 이제 하면은 교회 바로 이제 앞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제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이제 들렸든지 그 모신을 만나면 늘 모친 마음 속에는 누가 봐도 불행한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불행한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다 있겠습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형편은 불행한 형편인데 마음만은 행복으로 마음이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복합니다. 신앙이 참 얼마나 이렇게 복된지 주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흘러 들어가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복을 그려내는구나. 복된 삶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먼저가 마음이지 않습니까? 먼저가 이제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복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며느리 있는 가운데 있다가 그 오르반은 시므온에게 입 맞추고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고 그 룻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붙쫓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이제 참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냐면은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기 모함 여인 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오미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이삭을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마음 하나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마음 하나가 이 룻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이제 그려내는 이야기인지. 저는 참 이렇게 교회 안에 참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마음을 이렇게 너무 높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참 불행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참 이 교회가 참 제 마음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간섭하고 또 이끌어서 참 이런 복된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참 내가 누이게 은혜를 입으면 저는 은혜 입을 사람이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은혜에서 속히 제 마음을 보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아무 조건이 없는데 무슨 조건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순간순간 보면은 참 뭐 이렇게 은혜 입은 거 한 가지 있으면 또 자신을 높이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망각한 채 은혜에서 또 떠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은혜로 이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이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이삭을 줍는데도 이삭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 주울 수 있지만 이 모함 여자 룻은 아무 밭에나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더라고요.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여자예요. 참 이런 마음이 이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복된 인생의 삶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입으면 너무 복된 삶이 되는 거구나.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삭이 이제 40세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잘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이제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 등장되어 있냐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하고 이렇게 장막에 가고. 우리 이제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삭이라고,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을 해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이제 낳는데, 그 장자,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는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제 출생을 하게 됐는데, 그는 장자의 명분도 이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더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참 우리가 이제 애서 같은 마음을 이제 마음에 가지니까 그 교회가 가벼워지고, 우리가 신앙도 이제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받은 이제 구원도,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도 큰 구원으로 이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에서를 보면은, 에서는 어느 날 에서가 이제 그 들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마리 사냥을 못하고 그냥 배가 이제 줄여가지고 줄인 배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야곱이 이제 팥죽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팥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 냄새가 이제 나는데, 팥죽을 쓰니까 동생에게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거든요. 그러니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크게 여기는지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의 명분이 크게 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겨져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나 은혜로 팥죽 한 그릇 주면 안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는 어떤 마음이 이제 없냐면은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입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없으니까 결국에는 장자의 명분도 팔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리더라고. 팥죽 한 그릇으로 감히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없지만, 장자의 명분이 막 저 명분 들면 얼마나 복이 되겠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크게 여겨져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겨지더라고. 그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이제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가 이제 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저 야비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그 야비한 자다. 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채 갔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지.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내가 은혜를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 출생을 이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이 중단하니까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저 민족들이 저렇게 막 저 번식이 강하다 보면은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우리 백성보다도 많아지겠는데, 그럼 저 민족을 아예 싹을 좀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럼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가 나면 살려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바로의 엄한 명령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가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를 낳고 이제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3개월을 이제 숨기고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안팎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요. 모세를.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일강에 띄우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떠내려 가가지고 그냥 죽어라, 빠져 죽어라.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내 자식을 건져주십시오. 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은 가득 차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슨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하고 털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당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삭을 주는 것도 누이게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입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로 이제 누세 걸음을 이렇게 이끄냐면은 보아스 밭으로 이끌어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이삭을 이제 줍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제 보아스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은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나.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누대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면서 그 말을 듣고 룻이 10절에서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 속에 이 13절에 내려와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럼 마음이 기쁘면은 삶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이더라. 어제 저녁에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주는 내게 돌리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게 돌리리니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는데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야, 그 이야기가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이 룻의 마음속에 보아스의 말이 룻의 마음속에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기쁨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되는 말씀인데 마음이 기쁘면 삶이 기쁘고 마음이 슬프면 삶이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기쁨이 되지 않냐면 이유는 누세의 마음의 위치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보아스의 말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그 누세의 마음의 위치로 내려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다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아버지 말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 말 한마디 떨어지니까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가 끼워지고 팔에 신을 신겨라. 팔에 신이 들어오고 아버지 말이 이렇게 마음 안에 마음에 이렇게 막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제일 좋은 옷이 입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지면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기쁨이 되는 말씀이지 우리 마음에 절망을 심고 좌절을 심고 그러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우리 마음이 누세의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을 자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 룻기 2장을 이렇게 참 읽으면서 룻의 인생 속에 야, 이런 인생을 그려낼 줄을 누가 알았나.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에서 그냥 저주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저주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내려간 나오미를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할 일 없이 아무 할 일 없으니까 보리 이삭 죽는 것도 자기 조건으로 죽을 수가 없어서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뛰고 이삭을 죽으러 나갔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로 말미암아 인생이 그려지는 이야기. 너무너무 놀랍더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넘어가다 보면은 보아스가 통째로 이제 굴러 들어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 아무 조건 없이 은혜 입을 자로 부르시고 은혜 입을 자로 세우셔서 은혜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은혜 외에 다른 길로 나를 세우지 않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모르고 금방 내가 교회 안에 또 은혜 입은 것이 있으면 은혜 입은 것으로 내 자신을 가리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참 이렇게 참 은혜에서 떠나는 삶으로 삶을 사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만나서 참 이런 복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입은 참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참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의 말이 한마디가 한마디가 떨어지면서 보아스의 인생이 너무 말 한마디가 그 룻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 기쁜 마음을 마음에 심고 그 당신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들어와서 우리가 기쁨의 삶으로 삶을 우리가 이을 수 있고 그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간에 참 이렇게 2014년도를 맞이하고 2013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참 제가 너무 어리석게 내가 정말 참 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부름을 입고 은혜 가운데 서 있었는데 참 201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참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2014년도를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참 이 교회가 참 내 어리석은 내 생각들을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은 결국 복된 삶을 그려내는 게 아니고 저주를 그려낼 수밖에 없는데 참 이 교회에 참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내 마음에 한 말씀 들어와서 어리석은 생각도 버리게 하시고 미련한 생각도 벗겨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인생을 참 복된 마음으로 참 이렇게 바꿔주시고 참 은혜 가운데 또 함께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삶으로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저에게 참 이런 교회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복된 세계가 있어서 참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자, 우리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참 복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잠깐 나눴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나시면 아침 식사 이후에는 환자를 위한 안수 기도회가 3층 보건반 장소에서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보건반 장소에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또 병을 들고 은혜 입고자 하시는 분 계시면 아침 식사를 속히 하시고 3층 보건반 장소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참 이 몸된 교회 안에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참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그 세계를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그려내시고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참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거두실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 새로운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님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2013년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참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2014년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하실 풍성한 세계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 이 하루 남은 이 수양의 속에 마음껏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